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 헬라인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헬라파 가부들 뭐 이렇게 헬라인들이 들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헬라인들이 누굴까요? 물론 이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 언급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학자들의 연구는 그 헬라인들은 헬라 나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종교인들로 봅니다. 헬라 나라는 당시 평화롭고 조그마한 하나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이들 유대교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지 순례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그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내서 보면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전해지는 성경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나라 왕의 아들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즉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나병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앞으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할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것도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문둥병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이 나병 고친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던 것처럼 이 헬라 나라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이라는 유대 나라의 그분이 나병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 나라 사람들은 종교적인 질투심으로 죽이려 한다는 소문도 동시에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이 사신을 보내어 그 예수님과 교습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이 상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헬라인들은 왕의 사신들로서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 사신이 빌립을 만나고 빌립은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게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에 나타난 배경으로 추정컨대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핍박이 많고 오해가 많은 곳에 계시지 말고 저희와 함께 헬라 나라로 가시지요. 거기에서 그 나라 왕의 아들이 걸린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아마도 종신토록 불이 영화를 부리며 왕의 고문으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추측입니다. 바로 이 요청을 안드레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셨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그 나라로 가면 북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없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많은 열매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헬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러나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깊은 진리의 말씀이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은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생명의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밀에서 씨를 볼 때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밀알이 가진 생명의 신비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네 가지를 열어갈 수 있죠. 첫째는요, 밀알 속의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밀알 속에 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밀알을 만드시면서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죽은 것 같은 밀알 속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앗이 다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3000년 된 어느 소녀 미라의 손에 미랄 몇 개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그 미랄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미랄에서 생명의 싹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미리 돌아왔다는 것. 3000년 묵은 미랄에서. 여기에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미랄의 생명이 주는 신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을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는데 지금도 그 미랄의 씨가 안 죽고 우리가 빵 만들어 먹고 뭐 바게트 만들어 먹고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미랄의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가 없어지기 전에 미랄의 생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둘째로 이 생명은 성장해서 열매인 생명의 씨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계자씨에 대한 예죠.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작은 씨라도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땅속에 심으면 그 씨가 죽어서 생명의 싹이 돌아나고 그것이 성장해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30, 60, 100배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생명이 없어지지 않고 인류를 위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양식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입니다. 실제로 이 생명이 죽으러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미래의 생명을 죽도록 땅속에 묻어두면 그 미랄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새 생명이 싹이 트고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는데 똑같은 생명이에요.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지 않고 신기하게도 그 속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생명의 신비요 죽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얼마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네 번째, 미랄의 생명은 죽으면 꽃 같은 생명으로 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복제가 미랄의 생명이 씨를 심었는데 꽃 같은 정확하게 주름 하나 모양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똑같은 미랄이 태어나게 됩니다. 미랄의 생명 씨를 심었는데 꽃같은 미랄이 아니라 다른 콩알이나 포도알이나 자두 열매가 맺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밀이면 그 열매는 반드시 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은 바로 생명의 신비를 밝히고 있는데 24절에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똑같은 미랄을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면 24절이 뜻하는 진정한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 복음의 신비, 곧 복음의 신비죠. 생명의 신비는 복음의 신비인데 생명의 신비의 은혜, 생명의 신비는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신 것인데 놀라운 선물을 생명의 신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생명의 복음의 은혜가 뭐냐, 뭐냐는 것. 24절에 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즉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은혜로운 복음이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알이시다. 밀알로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서 영생의 진리, 생명의 신비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농사를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밀을 심으면 밀이 나죠? 밭에 밀을 뿌리면 밀이 많이 나죠? 밀을 가지고 밀가루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알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밀알이 가진 생명의 신비, 네 가지 신비를 가지신 생명의 밀알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영원한 진리죠.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진리. 영원하신 구원의 진리를 쉽게 드러내시고 깨우치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농사법의 특징인 기하급수적 번식과 풍부의 법칙으로 예를 들고 계십니다. 미랄의 예정 속에는 주님께서 겪으셔야 할 죽음의 필연성,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음의 필연성과 그 이후에 맺을 생명의 열매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맺어질 것인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농사의 창조 법칙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연계의 비유를 통해서 신비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기 쉽게 사용한 것은 정말 위대하고 숭고하고 크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망고불변의 법칙, 이 진리는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오고 신의 성품을 닮은 똑같은 밀알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밀알이 겪는 죽음은 그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 생명은 그 씨가 껍질로부터 즉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으로부터 벗어나서 꽃같은 미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싹트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랄은 그 부활인 생명으로 자라나고 마침내 부활의 열매인 정확히 같은 많은 미랄 생명을 결실로 거두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가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출을 거두려고 땅에 심는 모든 씨 생명을 주시는 자가 죽어야만 한다는 절대 명백한 예언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밀알 생명의 식물학적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이 꼭 밀알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고 이대로 영화를 누리면 그것으로서 하늘로서 끝나지만 내 한 사람으로서 끝나지만 내가 하늘의 밀알 생명으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죽으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고 그대로 만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열매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로서 하늘의 밀알이 죽어 맺는 많은 열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줄여서 말한다면 우리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똑같은 미랄, 예수님과 꼭 같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가져온 것.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사역은 여러분을 꼭 같은 미랄로 다시 재창조하였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건데 미랄에 심으면 2, 3일 있다가 싹이 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한 진리, 밀을 심어서 밀이 다시 죽어서 다시 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부활을 못 믿는다는 것은 참 그 어리석은 거죠. 부활을 못 믿으면 농사도 못합니다. 아까워서 씨를 못 뿌리고 씨까지 다 먹어버리고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져버리는, 그래서 죽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겠죠. 부활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게 되었고,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의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마치 예수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멘.
이전 것이란 것은 생리적 부모의 태에서 태어날 때의 그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 신의 성품,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은 신의 성품, 곧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기질,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가치 기준, 예수님의 세계관, 그대로 예수님의 DNA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셨다.
네.
놀라운 일이죠.
네.
이제 생명의 신비입니다.
네.
예수 생명의 신비입니다.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 부름을 받고 그래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네라는 최초의 출발의 가정과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이런 영적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영생을 선물로 신성한 성품 곧 신의 성품을 씨와 열매로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사가시면 반드시 사가 열매를, 씨가 포도씨이면 그 포도씨를 심으면 반드시 포도가 열매를. 요즘 골든키위가 맛있죠? 골든키위를 심으면 반드시 골든키위가 열리고, 뭐든지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위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다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지.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자가 얻게 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로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비유해서 설명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않은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부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뜻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 곧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믿는 우리가 꼭 확인하셔야 할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네. 구원의 뜻.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교인들 중에 구원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는 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오늘 이 미래의 교회의 교훈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되게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나는 지옥 갈 운명을 면하게 되었고 값없이 죄상을 받게 되었다는 은혜를 소유하고 그것을 나는 믿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단순히 사제와 지옥 행보를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정도는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있어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 허술한 신앙생활, 아마추어 신앙생활,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구원관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진정한 구원은 사제와 지옥 행보를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것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빼닮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구원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첫 열매와 똑같이 닮은 다음 열매들로서 우리가 미랄의 열매가 된 거예요. 첫 미랄을 심었는데 그 다음에 미랄이 났으면 그 미랄은 바로 그 밀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제의 은총,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가에 되었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죠. 참된 구원받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구원관에 있어서 흐트러진 구원관이 잘못된 법률 때문에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는 그것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많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구원은 우리의 성품까지 여러분의 기질까지 여러분의 성질머리까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된 것을 예수 믿는답시고 나는 죄수 안 받고 천국 간다 해놓고 집에 가서 뺑깡 부리고 집에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기 없이 날리고 이건 아니. 이 반쪽짜리 믿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미랄의 교훈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 한 알에 미랄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뜻입니다. 세상 단어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인간이 타락함으로 신의 성품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신의 성품을 다시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될 때 완전한 신의 성품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완전히 신의 성품이 상실됐습니다.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 돼지 같은 짐승 수준의 인격, 기질, 성품으로 완전히 갈바꿈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쁜 지적이지만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인격이나 성품이나 기질들이 미친 개 같습니다. 돼지와 똑같은 수준의 지적을 많이 합니다. 미친 개 같은 인간과 돼지 같은 인간 수준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그냥 절로 그냥 나오는 말이 미쳤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개, 돼지 같은 짐승들을 구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개 페레시 두드려 패스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에게 사람 옷을 입힌다고 해서 개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짐승의 피가 흐르는 대종자 개씨를 완전히 죽여서 끝내버리고 새로운 다른 씨와 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 같은 짐승의 피로 오염되고 병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구덩이에 넣고 살처분하여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부활 생명, 예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른 성경적 구원관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죽는 미랄 주인입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들은 이제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술 먹고 돌아다니는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밤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는 게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겉모습, 육신은 그대로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내면의 성품, 기질이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 real Christian.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와 열매를 꼭 그대로 그 DNA를 받은 자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지난 금요일 21일자 신문에 레스트 피란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제가 보낸 신문의 헤드라인에 제목이 뭐였느냐? 피 묻는 교권. 학생에게 맞고 성희롱 당하고 극단 선택까지 점점점 라는 헤드라인으로 보도된 사건은 지난 18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교사가 자기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이 선생님이 23살입니다. 곧다운 나이. 23살 된 새내기 교사가 올해 처음으로 1학년 담임교사였는데 특정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려 견디지 못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학교 교육 현장은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할 정도가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의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 학교 교육 현장입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라고 보다 지옥 현장이라 할 정도로 대지들의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잠잔다고 깨우면 네가 뭔데? 라고 선생님에게 악다군이라고 쌍수리를 지르며 달려들고 싸우는 학생을 말리느라 손목이라 잡으면 아동 학대라고 고발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엎어치기로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도 발생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은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이 X씨나 뜨거운 밤 보내라고 성희롱 문자를 보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갈수록 강도는 더합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학생 인권 조례는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나서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사는 없어져버려요. 학교에서 교사가 쌍소리 듣고 성희롱에 시달리고 걸핏 하면 얻어맞고 삿대질과 침뱉김의 모욕과 내 아이에게 공개 사과하라는 협박을 당하는 것이 학교 교실의 현실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학생, 아이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그렇게 당함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서 병원을 찾는 교사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아동학대를 빌미로 고소를 남발하고 이를 무기삼아 협박성 갑질을 일삼는 개돼지 같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과 교단을 무너뜨리고 교육 현장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공부나 교육을 망치는 죽음이 된 지 지금 오래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걱정입니다. 공교육은 안 됩니다. 그러면 사교육에 맡기는 것이죠. 교사들이 입이 나쁜 걸 하겠어요? 이제 이것이 저는 두려운 게요.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아 목사가 우리 정신적 뭐라고 하나 정신적 뭘 부담을 줬다? 뭐라 그래? 정신적 학대를 했다. 경찰서도 고발할 교인이 안 생기겠는가? 이리 가면. 겁나요. 뭘 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정신적 고통당했다. 경찰에 고발해버리고. 그 목사가 경찰에 왔다 갔다 하고, 들락날락하고, 조사받는다고, 니 뭐라고 설계했게 그러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무섭습니다. 말이나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뭐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뭐 했을 때, 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악성 미늘을 일삼는 학부모의 슬픔을 비유로 말한다면 괴돼지, 짐승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23일이라는 신문기사는 친자녀인 영유아 두 명의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수원의 한 친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 이거는 짐승마도 못하죠? 짐승의 피로 오염되고 병든 타락한 인간의 슬픔을 여러분 어떻게 바꿀까? 그대 놔줘도 될까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신의 슬픔, 예수님의 슬픔으로 변화시켜 구원을 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슬픔을 한꺼번에 모아 구덩이에 넣고 상처분해 죽일 것입니다. 안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련이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꼭 같은 많은 미래의 열매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아이들 찬양 잘하죠? 이 아이들의 자라나라 우리 후세대들의 희망이 어디에 있냐? 갑질하는 학부모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교실의 회복, 짐승만도 못한 인간성의 회복과 구원은 오직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 대신 구원자, 하늘의 미랄로 주고 수많은 미래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49절로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느라 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죠. 요한복음 12장에는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흐르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면 한 사람이 죽어야 산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죽어야 온 민족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대제사장, 종교인 대제사장, 유대교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가야바가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야바가 말해. 가야바는 그래 맞다. 너희들이 예수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시에 눈에 가시와 같이 걸리지. 이걸 한 사람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유대민족이 평안해. 이 말을 한다고 한 것이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죽으면 모든 민족이 산다라는 영원한 진리를 대적자 가야다 입에서 나오게 됐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 12장에 넘어와서 완전한 미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짐승 같은 인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시온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논리에 따라서 쭉 오시다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흠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할 각기 제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죄를 전부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살치분 됐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우리의 흠을 고집세고 어리석은 짐승인 양 같고 개돼지 같이 악행을 저지르던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과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아 온몸에 피가 난 자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온몸이 극도로 상해까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살처분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야 죄의 대가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마음을 입고 짐승 같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살처분되고 예수님과 같은 미랄로 신의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24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땅에 떨어 죽는다는 말씀의 뜻은 십자가를 이 땅 사람들에게 심고 복음을 심고 진리를 심고 영생을 심고 구원을 심고 은혜를 심고 축복을 심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심으라. 그러면 이것이 난다는 거예요. 심기우는 것이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로 우리도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미랄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알에 미리 된 우리도 땅에 떨어져 심기어짐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꽃같이 많은 미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예수의 사람들, 신의 성품을 회복한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개, 돼지로 타락해버린 짐승 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행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의학적 기술로 이식시키면 됩니까? 뇌를 이식시킬까요? 심장과 내장을 이식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살처분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미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말은 신의 성품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친한 사람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된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이 나의 옛 짐승 같은 본성을 살처분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심령 깊이 눈물 겹도록 믿어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회개와 감격에 겨워 밤을 새우며 울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형제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까운 가족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심령 깊이 깨닫고 부모 친척 아들 집을 떠나고 처자를 떠나고 목숨을 버리는 결단과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평생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 바쳐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한 번씩 제 마음을 쓰리게 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버지는 우리가 어릴 때 한 번도 놀아주지 않았다고. 한 번도 놀아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곁에서 게임이나 놀이를 해준 적이 없다고, 기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못해준 죄책감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신학교 갈 때부터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목숨을 버리기까지 대적들과 싸우고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 집에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다 이해 못했으니 아빠에 대한 섭섭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의 사명을 출둥살둥 지금까지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신의 성품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영생할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귀한 거요.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 정신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시인 휴틴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시인 휴틴의 시, 사람에게 묻는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런 내용입니다. 땅에게 묻는다. 땅은 땅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존경한다. 물에게 묻는다. 물은 물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소중히 산다. 풀에게 묻는다. 풀은 풀과 어떻게 사는가? 우리는 서로 짜이고 얽혀서 지평선을 만든다.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답해라.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이 시인은 서로 돕고 친밀한 사랑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과는 달리 땅과 물과 풀보다 못한 죄와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 세상을 향해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에게 묻는다. 여러분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답해보라. 이 시인이 사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삽니까? 스스로 한번 답해보세요.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네가 죽어라. 이게 답입니다. 바로 네가 죽어라. 하늘에 미신 예수님처럼 죽어야 예수님 같은 신의 성품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치유된 인격자로 서로 사랑하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풍성한 계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네가 가진 생명의 신비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미래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생명의 성장에서 열매인 생명의 씨를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생명이 땅에 심기어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사는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는 미래의 생명은 죽으면 꽃 같은 생명으로 복제가 된다는 것. 이 네 가지의 미래의 생명의 신비를 오늘 본문 24절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이 뜻하는 진정한 생명의 신비,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씨의 성품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게 우리 육신의 겉모습은 같지만 우리 내면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전이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래 생명의 신비로운 구원 역사입니다. 미래 생명의 신비로운 역사는 바로 우리들을 예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으로 예수님을 꼭 빼다는 명자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 성품은 예수의 성품을 거듭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우리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에게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에게 대해서 사랑을 알고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 버릴 수 있습니까? 목숨 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목숨 구해준대요. 어쩌면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늘의 미래가 됩시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